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음을 합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대하면서 우리로 주 안에서 값으로 사신 바 되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어떻게 대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께서 드신 양식 오늘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먹지 않으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물을 먹지 않으면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생명이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제 곡기를 끊으면 한 달 반, 45일 정도가 되면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죽을 수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드셨던 양식, 예수님으로 하여금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해줬던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의아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지난주에 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한 일인가, 이게 스캔들이 될 수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 나눴습니다.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소통하지 않는, 왜요? 사마리아인들은 더러운 족속이고, 더군다나 남자와 여자 사이에 소통, 잘 모르는 낯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은 같은 유대인 사이에도 문제가 될 만한 일인데,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마리아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섞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인데, 더군다나 이 여자는 사연이 복잡한 여자가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상황을 알고 보면 지금 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가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여자에게 무엇을 구하였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고 기다리고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하는 그 사이에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긴박합니다. 여자가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거를 묻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개입할 틈도 없이 여자가 마을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지난주에 봤던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하고 물어볼까요? 이 여자가 물길러 온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치면 몇 시였어요? 6시쯤 되었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언제였다고요? 말씀 크게 12시 정오였어요. 그 당시에 여성들은 시원할 때 물맛이 좋을 때 아침이나 저녁 늦게 물을 길러오는데 이 여자는 왜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길러와야 했을까요? 인생 복잡하게 살았잖아요. 남자가 전에 남편이 5시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이 보일 때마다, 그거를 볼 때마다, 그걸 들을 때마다 아프고 괴롭고 쓰라리고 까진 상처를 다시 쓰라리는 것 같은, 살갗이 벗겨졌는데 마치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어야 하니까 자기가 한 일을 어떻게든지 감추려 하고 자기가 한 일을 어떻게든지 보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으려고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정오에 물길러 왔잖아요. 그런 그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급하게 들어갔어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달려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동네 사람들 와서 보시오. 내가 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렇게도 감추고 싶었던 그의 인생을 그가 지금 다시 꺼내는 거죠. 그렇게도 감추고 싶었던 그녀의 수치스러움을 그녀 스스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내가 살았던 그 일을 내게 말해준 그 사람이 그리스도군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생입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이 여자의 과거는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살았던 그 삶과 이미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다고요. 그러나 그 과거로부터 그녀가 살았던 그의 과거의 삶 때문에 이 여자는 끊임없이 아파하고 끊임없이 수치스러워하고 끊임없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 과거 앞에 자기가 살았던 자기 인생 앞에 대면할 수 없었던 거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과 말씀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들어가시니까 과거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과 역사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렇게 아팠던 과거를 스스로 대면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묻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그걸 알면,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알면, 그녀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알면 그렇게 해드리죠. 여러분, 모릅니다, 난.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녀의 과거는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늘 그렇게 도망가고 싶어 했던 늘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과거 앞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했던 그녀가 과거 앞에 마주 서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펼쳐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씀으로 제가 확신을 가지는가? 우리에게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난 과거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아니면 내가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왜 하필 그 상황에서 그 일에 말려들고 말았을까? 그래서 일어난 과거가 있다고. 그래서 내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은 사람들, 내 인생의 이력에서 박박 지워버렸으면, 그 장은 찢어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바꿀 수 없잖아요. 그 바꿀 수 없는 과거가 있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이 여자하고 똑같다고요. 그런데 길 대신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한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이 내 삶을 간섭하시기 시작할 때 그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과거, 어쩔 수 없는 과거가 다루어질 거다 하는 거죠. 이건 확실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그래도 뭔가 좀 방법을 알았으면 하고 원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수술 받을 때 수술법이 이렇쿵저렇쿵 알아야 소용이 있습니까? 마취당하면 끝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때 그저 순종하고 내드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바꿀 수 없든, 우리는 그 과거 앞에 대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회심, 중생, 이런 것. 한편은 그 이유를,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한 가지 이유를 혹시 제가 찾아내 본다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다른 강론의 말씀의 결론이지만 6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자매님 기도하실 때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말씀과 고백, 정말 옳은 고백인데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기도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값이 없다는 말은 공짜란 뜻이 아니고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어떤 가치로도 그 값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다. 그래서 값없는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런 뜻에서 값없는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값주어 사셨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가 저렇게 있는데,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 없는 그 과거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값을 주어 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 내 거다. 내 거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답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니까, 옛날에는 그 과거가 내 거니까 힘들었지, 옛날에는 그 과거가 내가 행한 일,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 거니까, 내가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 부끄러움도 내 것이니까 힘들고, 값을 져야 되는 부채도 내 거니까 힘든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값주어 사신 거예요. 치러야 될 값 다 치르시고 하나님 사실 내 거. 사람들이 내 과거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그러나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인 거지. 우리의 과거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뭐라 그러면 우리가 기억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 맞아. 그러나 그런 내가 이제는 그분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말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 문제는 그분의 문제야. 그분이 다루어 주시는 문제야. 그분이 다루신 문제야. 라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짐을 우리가 그분 앞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그대로 있어도 우리는 변화되어 그 과거 앞에 마주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게 도망가고 싶었던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삶의 정황 속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과 내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영화로 보면 장면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인이 지금 막 들어가서 이제 떠들고 다녀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여인에게 일어난 그 일을 다 말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일이 지금 그 동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어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구해와서 랍비여 점심 드십시오. 음식 좀 잡수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저 여기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러실 때 왜 먹는 얘기잖아요. 아 이럴 때 웃어주세요. 먹는 얘기잖아요. 이러실 때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구야? 우리가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들어가기 힘든 이때 말이야.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정말 이게 좀 덜 부정한 음식 힘들게 해서 이렇게 점심 구해봤는데 그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 갖다 줬어?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린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내겐 다른 양식이 있는데 내 양식은 말이다. 3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순종하여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이것은 순종하며 그가 나더러 하라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완수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먹는 밥이야. 양식이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음식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음식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간식은 가끔 안 먹어도 돼요. 밥은 못 먹으면 죽습니다. 제가 좀 길게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갔다 오면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요. 안 목사님 혹은 안 교수님 김치 없이 견디겠어요? 김치 없이 난 못 사니까. 그래서 이제 참죠. 또 그 나라 가면 또 그 나라 음식을 즐겨야 되잖아요. 그 나라 음식을 즐기고 그렇게 참다가 1주가 되고 2주가 돼서 집에 돌아와 어머님이 해주신 혹은 아내가 준비해 준 김치를 한 입 탁 베어 먹는 순간 저 깊은 장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감격과 감동, 집에 왔구나, 살아있구나. 여러분 아시죠? 음식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무슨 뜻이에요? 난 이것 때문에 살아. 그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야. 내가 이거를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고백,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이게 사는 동안에 그분이 잡수셨던 양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고백을 그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어떤 그 바탕으로 봤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8절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 뭐라고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게 그분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사시는 동안에 오늘 양식 삼아 드셨던 그분의 양, 밥 삼아 드신 그분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그분이 하라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삶의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며, 그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다 이룬 것이라 하시고, 십자가 치시기 전에 이미 이룬 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치시기까지 순종하신 그가 십자가상에서 그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다 이룬 줄 아시고 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십니다. 그분 삶의 시작과 그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인생의 과정과 그분 삶의 마지막이 무엇에 의해서 지탱되었다? 그분을 보내신 뜻과 그분이 하라 하신 그 일을 이루는 것으로 지탱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양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누구를? 여러분과 나를 세상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을 양식 삼아 사셨다면, 그리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냈다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지금 뭘 드시며 사십니까? 우리 참 뭘 먹을까 염려 많이 하잖아요. 올게닉, 무농약, 야 요즘은 이게 대세야, 이걸 먹어야 돼. 금년에 천혜양이 풍년인지 천혜양이 그냥 선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니 요즘은 가서 먹어야 돼, 그러면 먼저 카메라께서 잡수시고 꼭 그거 사진에 올려놓고,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노심초사하면서 살면서 진정 우리 삶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양식, 그 양식은 우리 혹시 금식하며 사는 거는 아닌지, 그 밥은 안 먹어도 괜찮은 거로 가끔 수련회 가서 폭식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그냥 일주일째 한꺼번에 먹고, 건강에 안 좋겠죠. 그죠? 우리는 어떤 양식을 어떻게 먹으면서 사는가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보는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35절에 이렇게 돼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좀 복잡,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그 때가,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추수할 때로부터 넉 달이 기다려지는 그때인가?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랍비들의 그 잠언을 표현한 말이다, 뭐 이런 복잡한 말을 설명을 합니다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아직 결과를 볼 때, 열매를 볼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상황 판단이 그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서 지금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어.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시는 말씀이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거두는 자가 삭도 받았다는 말은 이미 추수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을 액자처럼, 괄호처럼 그 이렇게 품고 있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희망 없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 복잡하게 살았던 여자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 중생하여 지금 가서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으로 열매가 거두어진 일이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일, 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스를 받았는데 영생, 그리고 그 열매라는 것이, 그 추수의 열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인생과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를 그 다음 말씀에서 많이 배우는데,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은 상황을 볼 때 아직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지금 너에게 말한다. 아니야, 지금 열매를 거둘 때야.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두는 자와 더불어 함께 기쁨을 누린다,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아, 제 질문의 의도를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눈물을 흘리며, 시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인데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마스크를 해서 표정을 알 수가 있나? 자, 다시 한번 이거 저 답을 듣고 가야 되겠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1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가 2번. 자, 여러분은 1번이 되고 싶으세요? 2번이 되고 싶으세요? 예, 2번이죠. 예. 저도 2번 되고 싶어요. 기왕의 인생을 살면, 기왕의 인생을 살면 울며 씨를 뿌리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거두는 게 좋지, 그죠? 주님도 그것, 그래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현실이 어떤가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현실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현실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때보다는 울며 씨를 뿌릴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어떤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 하신 일이 있는데, 했으면 좋겠는 일이 있는데, 아, 이 일이 됐으면 참 좋겠네,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네 하고 그 일을 하려고, 그 꿈 앞에 응답하려고 마주섰는데 못하는 이유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열매가 예상되지 않는 이유가, 도저히 내 인생에, 요즘 말로 이번 생에는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도망갑니다. 왜? 울며 씨를 뿌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면 실패라고 받을까 봐. 울며 씨를 뿌리다가 우리 인생 끝나버리면 거봐, 헛수고했네 라고 판단받을까 봐 그 부르심에서, 그 양식에서 먹기를 중단하고 도망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현실이 다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되면 그렇게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은 열매의 보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디 그렇게 돼 있냐고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냐고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 우리 앞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인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그리고 증거를 받았지만 그 약속한 것이 내 삶의 열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우리 앞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그의 삶이 끝날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아우카족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하여 갔다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위하여 잠시 있는 것은, 내려놓는 것은 아깝지 않다,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짐 엘리엇은 그렇게 소망했던 그 아우카족에 선교하러 가자마자 죽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전하던 신문에서 What a waste! 얼마나 큰 낭비인가 라고 저는 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두는 자와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증언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증언은 옳아요.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고 나는 인생 사는 전부, 이 세상, 이 인간의 삶 가운데 인생과 더불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내 양식 삼아 살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완성하여, 완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랬고, 그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고 그의 선언이 옳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확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다 이루신, 그가 그렇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사역 덩치를 한번 보라고요.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가 이 역사 가운데 이 지구상에서 현실 가운데 이루신 사역의 열매는 갈릴리 변방의 한 줌의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사역의 크기, 사역의 숫자로 본다면, 그 사이즈로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울며 씨를 뿌리는 사역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따른다면, 여러분과 내가 삶의 현재 스테이지가, 내 삶의 부르심이,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이 일, 어떻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이 일이 힘들고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어야 한다면, 아니 땅에 떨어져 우리가 깨어져 심기우는 씨알이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러했고 우리 앞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을 그렇게 다 싸우면서 그들이 함께 기쁨에 참여할 믿음을 지켰다고요.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그 믿음 지키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거둘 때가 있어요. 신나는 때가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열매를 거둘 때 말이야 너희들 기억해야 돼.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37절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말이에요. 3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열매를 거둘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릴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는 자랑스러움을 누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고 그들이 노력한 것에 너희들이 열매를 거둠으로 참여하였느니, 그러므로 기억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볼로가 씨를 뿌렸나요? 바울이 물을 주었나요? 아니면 바울이 씨를 뿌렸나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나요? 어찌됐든 누가 씨를 뿌렸든 누가 물을 주었든 열매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열매가 거두어질 때, 오늘 내 삶 가운데 사람들이 칭찬하며 야 너 진짜 잘했구나, 너 진짜 멋지구나, 네 신앙 괜찮구나,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 때, 여러분 그래 이거 내가 한 일이지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 인생에 이런 열매를 주십니까?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하라 했을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하신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됐든, 어떤 역할을 맡았든 괜찮아요. 왜? 우리는 함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까? 저는 힘든 장애인 아이를 가지고 태어난 부모님을 볼 때,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머리에 그 뇌가 다 녹아서 한 절반밖에, 절반도 안 남은 아이를 키워야 하는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까? 설명해 보려고 해도, 풀어주려고 해도 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그렇게 위로했어요. 학기 맞으신데, 학기 맞으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이 믿어왔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믿을만 했으면 이렇게 귀하고 어려운 숙제를 당신에게 맡겼을까요? 이 위로도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다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하나님의 큰 역사라는 스테이지에서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역할, 혹시 내가 수치를 당하는 역할, 혹시 내가 힘든 짐을 짊어지는 역할, 울며 씨를 뿌리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투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열매를 거두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좀 더 믿을만 하셨군요. 예, 제 거 아닌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믿을만 하다고 이 일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 나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다면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수치를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어야 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래 내 인생 내 것이라면 부끄럽고 어렵겠지.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그분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내 인생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르침,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자기 일을 여기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 가운데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두 번이나 반복돼요. 그 도망가고 싶었던 그 일로부터 그 여자가 용기 있게 대면하는 그 변화 두 번이나 증언되는 거잖아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옛날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메시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신분의 변화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이건 신분의 변화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전권대사로 부르심받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이거 큰일인 거죠. 이 불가촉 천민들하고 이 더러운 사람들하고 같이 더러운 사람들이 와서 같이 있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과 이틀을 유하십니다. 그들과 이틀을 유하셨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똥통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의 정결례로 보면 말이에요. 그들과 같이 있으려면 그들이 있었던 침상에서 같이 자야 하고 그들이 먹었던 밥그릇에 같이 밥 먹어야 되잖아요. 이건 짐승들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건널 수 없는 사람들,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을 주님은 그렇게 쑥 하고 건너가신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쑥 하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요. 그저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나하고 편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기를 원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개토로부터 우리 나와야 합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가야 할 곳에 쑥 하고 가는 그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이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는 이 증언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여기가 유일해요. 야, 세상의 구주라는 이 말이 불가촉 천민인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증언되는 이 놀라운 역설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처음에는 너를 통해서 예수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우리가 그를 직접 만나 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명절이 되었어요. 맛난 음식 많이 드시겠죠. 여러분은 인생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무슨 음식 드시고 사시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값주어 사셨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투자에는 실패도 낭비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어떻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값주어 사신 바를 기억해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오늘 여러분께 맡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배부를 거예요.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주님 모습 닮아가는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 보통 설교 끝나고 찬양할 땐 1절만 하는데 오늘은 4절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나게 찬양할까요? 박수 한번 할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잔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스스로 구해야 하는 줄 알고 세상에서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 만들어야 하는가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 헤매었지만 언제나 목말랐고 언제나 배고팠고 언제나 부족했고 언제나 수치보다는 부끄러움이 더 많았던 것이 밝음보다는 그늘이 더 많았던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남은 상처가 많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쑥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내 가운데 차오르는 이 기쁨,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내 가운데 차오르는 이 용기, 그렇게 도망가고 싶었던 그 삶에 대면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처럼 생명 양식 되신 주님 먹고 사 배불러 그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그의 아들로, 그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어 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삶을 살도록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힘주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이루는 것을 양식 삼아 살기로, 매일 먹고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지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